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고문과 성폭력 등을 지속하고 있다고 UN이 25일 밝혔습니다. UN 인권이사회 요청으로 설립된 우크라이나 독립조사위원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자행된 주거용 건물과 민간 기반시설 의료기관에 대한 공격과 함께 고문과 성폭력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에릭 모스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19살에서 83살 사이 여성들을 강간하고 성폭력을 가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인접한 방에 갇힌 채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강제로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모스 위원장은 또 러시아군으로부터 고문을 당한 피해자를 인용해 잘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대답을 할 때마다 러시아군은 전기 충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에서의 조사 결과 우크라이나군 정보원 혐의로 체포된 이들에 대한 러시아군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고문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스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러시아 영토로 불법 이송한 혐의와 대량 학살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원들은 러시아 측이 보고서 내용에 관한 모든 문의에 답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난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26일 폭발 사고가 발생해 적어도 20명이 숨졌다고 현지 분리주의 자치세력 당국이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날 사고가 아르메니아로 향하려는 수천 명의 인파와 난민 차량 행렬이 한꺼번에 몰려든 가운데 스테파나 르케르트 외곽의 한 주유소에서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 외에 290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수십 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아르메니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주민 만여 명이 아르메니아에 들어왔다고 아르메니아 정부가 이날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이날 오전 발표를 통해 해당 지역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약 13,500명이 국경을 넘어 아르메니아로 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만다 파워 미국 국제개발처장은 아제르바이잔에 휴전을 유지하고 나고르노 카라바흐 내 민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인정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이 아르메니아 분리주의 자치 세력에 의해 운영돼 왔으며 지난 19일 양측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난 지 하루 만에 휴전이 이뤄졌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을 순방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5일 케냐를 방문해 양국 간 국방, 안보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스틴 장관이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회동하고 양국의 굳건한 국방관계와 영내 안보,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케냐의 파트너십과 소말리아 국경 인근 만다만에 미군 주둔을 허용한 점, IT의 초청과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에 응해 IT 내 다국적 안보 지원 임무를 주도하기로 한 루토 대통령의 의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카리브해 도서국 IT는 갱단 폭력 등으로 극도의 치안 불안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이날 아단 두알레 케냐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케냐에 대한 미국의 안보 관련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앞으로 5년간 미국, 케냐 국방협력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 역할을 할 것이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남태평양 도서국 정상들과의 다자 정상회의에서 영내 파트너십 강화 등을 다짐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 중인 2차 미국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정상회의를 계기로 호주, 쿡제도, 니우에, 솔로몬제도 등의 정부들이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정상회의에 참가한 정부 지도자들이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 1차 회의에서 발표한 미국 태평양 국가 동반자 관계 선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또 유엔 헌장 원칙에 부합하고 투명성과 책임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진정한 동반자 관계 하에 함께 일할 것을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북한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수은주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 1997년 1월 백두산 천재 기온이 섭씨 영하 51도였다고 하죠. 자, 그러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은 어땠을까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동남극 고원이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인데 지난 2018년에 섭씨 영하 98도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뼈를 때리는 추위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해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남극의 기온이 기록적으로 올랐다는 연구 보고가 공개돼서 세간을 놀라게 했었는데 미국 서부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이 미국 지구물리학회 회보에 발표한 내용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남극 동부 지역의 기온이 이전에 비해서 무려 39도가 높아서 영하 10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남극에서 연구 활동을 하던 과학자들의 그 반바지에 반소매 차림 사진은 보기 드문 광경이었는데요. 연구팀은 이런 이상 기온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강조했고요. 그 원인으로는 당시 바람이 이상하게 흘렀는데 호주 남부에 따뜻한 공기가 남극으로 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위도가 이렇게 높은 지역에서는 이런 상황이 종종 있다고 하는군요. 지구 온난화에 직접적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이 남극의 날씨가 워낙 변덕스럽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영향으로 인한 기온 상승은 최대 섭씨 2도에 불과하지만 이번 세기 말에 이르면 섭씨 5도에서 6도 정도 이를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 전쟁 참전을 위한 연방정부 자금 마련과 가격 통제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9월 26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7도, 구름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27일 수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와 개성 지역은 오후까지 가끔 비 내립니다. 늦은 밤에는 자강도, 중강강계, 양강도의 3지연의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강원도 동해안의 비의 양 많게는 50mm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8도, 개성 19도, 중강 13도, 원산 18도, 해산 10도고요. 낮 최고는 비가 그치면서 조금씩 오르겠는데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의 낮 최고 26도, 함흥이 28도, 원산 25도, 청진, 해산 2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m까지 예보되어 있고요. 서해는 구름 많이 끼고 앞바다 쪽은 흐리고 오전 한때 비 내리다가 비는 그치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고요.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9월 27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제2회 미국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정상회의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관한 이들 섬나라들 우려에 귀를 기울이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극도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티에 경찰 병력 파견을 제안했던 케냐와 미국 사이에 방위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이 30년 만에 요르단강 서안을 방문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태평양 섬나라 지도자들이 백악관을 찾았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네, 미국 태평양 도서국 포럼 PIF 정상회의가 25일과 26일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린 올해 정상회의에는 18개 도서국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 첫날인 25일에 이들 지도자들하고 만났죠?
네, 25일 백악관에서 이 PIF 요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와 단독 회담을 한 데 이어서 전체 지도자들과 회담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섬나라들 우려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은 지구 온난화가 가져온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위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I want you to know I hear you.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hear you. We hear your warnings of a rising sea that what they pose.
네, 그러니까 미국과 전 세계가 이 태평양 도서국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네요. 바닷물 상승이 태평양 섬나라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도 듣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나라들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 같은 것도 내놓았습니까?
네,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2천만여 달러의 추가 지원을 포함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원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들 나라의 경제발전과 관련해 강력한 성장은 강력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시작된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관한 구상을 공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말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So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we're working with Congress to invest $40 billion in our Pacific Islands Infrastructure Initiative.
네. 미국 정부가 의회와 함께 태평양 섬나라들의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4천만 달러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주목할 만한 발언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이들 나라 안보를 위한 미국 쪽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 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나라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중국을 의식한 발언인가요?
네, 최근 수년간 중국이 태평양 역내 국가들의 인프라 구축이나 막대한 투자로 영향력을 확대해 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태평양 섬나라들과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 건 중국 측의 이런 행보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입니다.
네. 자, 태평양 섬나라 솔로몬 제도가 지난해에 취했던 조처가 한 예가 될 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죠. 솔로몬 제도가 지난해 중국과 안보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솔로몬 제도 측 요청이 있을 경우에 중국이 군대나 무장경찰을 파견할 수 있고 또 중국 함정이 솔로몬 제도 해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걸로 알려져서 미국은 물론이고 호주나 뉴질랜드 등 주변 나라들이 이를 크게 우려했습니다. 중국과 솔로몬 제도가 또 지난 7월에는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면서 상호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 솔로몬 제도의 그 머네시 소가바레 총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 제도에서는 소가바레 총리 대신에 제르마이아 마넬레 외무장관이 나왔는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이 소가바레 총리가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 솔로몬 제도 측은 이 총리 불참 배경에 관한 이 로이터 통신 측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미국하고 중국의 각축장으로 불리던 솔로몬 제도의 그 무게 중심이 지금은 중국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소가바레 총리가 지난 2019년에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신중국 노선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30년 넘게 외교 관계를 유지했던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국교를 맺었습니다. 또 소가바레 총리가 지난 7월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는데요. 최근엔 뉴욕 유엔 총회에 나와서 솔로몬 제도 경제 발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이 덜 제한적이고 국가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워싱턴을 찾은 태평양 섬나라 정상들의 목소리도 들어볼까요?
네, 마크 브라운 국제도 총리는 이번 회의가 번영을 위한 협력 관계의 발전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국제도에서 열리는 제52차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정상회의에 미국 정부가 적극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과 케냐가 방위협정 체결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4일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을 순방하고 있는데요. 지부티, 소말리아에 이어서 25일에는 케냐를 방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이날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아덴 두알레 케냐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사이 방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 협정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향후 5년 동안 두 나라가 방위협력을 확대하고 동아프리카에서의 대테러 노력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 IT의 안보 임무를 주도할 수 있도록 케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네. 자, IT는 지금 뭐 극도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죠?
네, 카리브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IT가 지난 2021년에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된 이래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입법부도 의원들 임기가 끝나서 사실상 권력이 공백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조직 범죄단, 갱단 사이의 세력 다툼이 벌어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IT의 치안을 유지하는데 케냐가 돕겠다고 나선 건가요?
그렇습니다. 케냐 외교부가 지난 7월에 성명을 냈는데요. 케냐는 분쟁으로 고통받는 IT에 경관 1,000명을 배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다른 나라들도 경찰을 파견할 경우엔 다국적 경찰을 지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IT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아, 지난해 10월에 이 아리엘 앙리 IT 총리가 이 국제사회에 전문성을 갖춘 치안 인력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케냐가 처음으로 호응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케냐의 제안을 미국 정부가 지지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오스틴 장관은 두알레 케냐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케냐가 IT 갱단과 싸우기 위해 다국적 보안군을 이끌겠다고 나선 것에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영내와 전 세계에서 제기되는 안보 도전에 맞서는 케냐 쪽 지도력의 사의를 전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네, 오스틴 장군은 미국 정부가 지난주 유엔 총회에서 IT 임무 수행을 위한 1억 달러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강력한 재정적, 물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임무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단이 요르단강 서안에 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최근에 이 비상주 팔레스타인 대사로 임명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예프 알 수다일이 주 요르단 대사가 26일 이 대표단을 이끌고 요르단강 서안의 라말라를 방문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고위관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대표단이 팔레스타인을 방문한 것은 30년 만의 일입니다.
네네. 자, 수다일이 대사가 라말라에서 만난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고위관리들 누굽니까?
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 신임장을 제출했고요. 또 리아드 알 말리키 외무장관 등도 만났습니다.
네. 자, 사우디 대표단이 왜 팔레스타인을 방문하는 겁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시키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수다일이 대사는 말리키 장관을 만난 뒤에 팔레스타인 문제는 근본적인 기둥이라면서 지난 2002년 사우디 왕국이 제시했던 구상이 앞으로 있을 협상의 초석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시에 제시했던 구상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봐야겠군요.
네,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가자지구 그리고 골란고원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또 팔레스타인을 위한 정당한 결정을 대가로 이 아랍 측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편 이 과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팔레스타인 독립 수립에 있어서 큰 진전이 있어야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수다일이 주 요르단 대사 방문과 관련해서 팔레스타인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말리키 외무장관은 이 수다일이 대사와의 만남이 역사적 이정표라고 칭송했습니다. 또 수다일이 대사는 우리의 나라들 사이 관계를 개선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여기 왔다면서 팔레스타인의 대위를 보존하는 것은 중대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 실제로도 몇몇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하고 외교관계 정상화했죠?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바레인 그리고 북아프리카 모로코가 미국 중재로 이른바 아브라함 협약이라는 걸 맺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교 수립에도 한참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팔레스타인 측은 미국이 중재한 이 협약이 이 팔레스타인의 곤경과 국가 수립 추구에 대한 배신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아바스 수만은 지난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완전하고 합법적인 국가적 권리를 누리지 않고서도 중동에 평화가 정착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강력급 관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네요.
네, 하임 카츠 이스라엘 관광부 장관이 26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대표단을 이끌고 유엔 관광기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사우디 리야드를 찾았는데요. 이스라엘 장관, 즉 강력급 관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카츠 장관은 성명에서 나는 관광과 이스라엘 대외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스라엘의 그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9월 초에 있었던 이 유네스코 행사를 비롯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던 스포츠나 다른 행사의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음 주에는 이 슐로모 카르히 이스라엘 통신부 장관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을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지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의 반대로 한시적인 임시지출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이번 주 우선 주요 4개 세출법안부터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늘어나자 정부가 다시 검사 키트를 무료로 각 가정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 농무부가 약 3천 개 학군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아침과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은 의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의회의 그 예산안 통과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2024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 아직 뚜렷한 돌파구가 안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2023 회계연도는 오는 30일로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26일 기준으로 이제 5일 남은 건데요.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예산이 편성돼야 이 정부가 차질 없이 운영이 되는데 아직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셧다운 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자, 통상 의회에 올라가는 예산안은 어떤 절차로 통과가 됩니까?
미 의회가 통과시켜야 할 예산안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세출법안입니다. 이는 국방과 농업, 국토안보 등 총 12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각 세출법안을 따로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만 의회는 통상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이른바 옴니버스 예산안으로 통과시켜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 예산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고 의회에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정부의 방만한 지출을 문제 삼고 정부 예산 지출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하면서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2024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그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보배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은 지난 5월에 부채한도 협상안을 타결하면서 2024 예산안도 큰 틀에서는 합의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 지출 수준에서 증가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한 건데요. 약 1조 6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 수준이 너무 높다면서 작년 회계연도 수준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면서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그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강경파 의원들은 약 1조 4,700억 달러 수준의 예산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메카시 의장에게 바이든 대통령과의 합의를 취소하고 앞서 하원 의장으로 당선되기 전 약속했던 수준의 예산안을 관철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30일 한도의 일시적 예산안인 임시지출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하원에서 통과가 가로막혔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하원과 상원이 그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먼저 하원을 보면요. 메카시 의장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지출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자 방향을 틀었습니다.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각 세출법안을 개별적으로 상정하겠다는 겁니다. 메카시 의장은 26일 저녁 우선 국방과 국토안보 예산 등 4개의 세출법안 상정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국방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인 만큼 이 예산 통과가 중요할 텐데 그런데 이 앞서 국방세출법안의 경우는 두 차례나 개별 상정을 시도했지만 이게 성공하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19일과 21일 두 차례 상정이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는데요. 두 번 모두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상정에 실패를 한 겁니다. 메카시 의장은 25일 기자들에게 앞서 국방세출법안 상정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현재는 협조하려고 한다면서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별 세출법안 통과를 완료할 때까지 정부가 계속 운영되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메카시 의장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또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방세출법안에 담긴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내용 때문인데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이 세출법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소 3억 달러의 지원이 담겨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정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카시 의장은 이 개별 세출법안 상정 시도가 공감을 얻고 결국 이것이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임시제출안 통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상원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상원은 하원과 달리 임시제출안 통과를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원에서 26일 저녁 4개의 세출법안에 대한 상정투표가 예정돼 있는 것과는 별개로 상원에서도 이날 저녁 임시제출안에 대한 상정투표가 실시되는데요. 하지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여기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걸려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에 요구했던 우크라이나 지원금 규모는 240억 달러인데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은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의회 예산안 통과 촉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자신이 맥카시 의장과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했고 악수를 했다면서 지금 소수의 극단적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그 합의를 준수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인 모두가 그 대가를 치러야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렇죠. 정부가 셧다운되면 뭐 정부 운영뿐 아니라 미국 전체 경제에도 타격이 있겠죠?
예,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5일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미국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무디스로부터 최고 등급인 AAA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무디스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다른 AAA 등급 국가와 비교해서 미국이 제도와 지배력에서 가는 강점에서 취약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다시 코로나 검사 키트, 가정용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는 소식입니다.
예, 보건호생부는 25일부터 코로나 검사 키트를 각 가정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로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 만에 종료되면서 무료 검사도 종료됐었는데요. 다시 무료 키트를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호생부 장관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가을과 겨울철에 각 가정이 무료로 배포되는 코로나 검사 키트를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 검사 키트를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인터넷을 통해서 covidtest.gov로 접속을 해서 신청하면요. 각 가정당 4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신청자 이메일을 통해서 배송 추적 번호가 전송됩니다. 근데 만약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국 국가번호 1-800-232-0233번으로 전화를 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송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미국 우정국이 직접 전달하게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정용 코로나 검사 키트가 있다면 비상시에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좋습니까?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 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인후통이나 콧물, 후각이나 미각 감소, 발열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와 가까이 접촉했을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도 5일 뒤에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최신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는 경우에는 대규모 집회나 콘서트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 참석하기 전에 검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이렇게 코로나 검사 키트 무료로 제공한 것이 지난해 초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도 몇 번 이런 무상 제공이 이어졌죠?
예, 이번이 5회차입니다. 우정국은 지금까지 7억 5,500만 키트를 전달했는데요. 당국은 이번 회차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코로나 검사 키트를 신청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보건후생부는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정부가 이번 코로나 검사 키트 제공에 투입하는 예산은 6억 달러 규모입니다.
네. 자,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가정용 코로나 검사 키트 다시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 그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10일에서 16일 사이 미국 내 전체 사망자 수 가운데 2.7%가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 전과 비교했을 때 12.5% 늘어난 수치인데요. 입원 환자도 늘어났습니다. 이번 건수는 지난 7월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는 두 달 전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관련해서 최근 미국의 보건당국이 새 코로나 백신의 접종 승인했지요?
예,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인 XBB.1.5에 대응하는 개량형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다음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원회가 모여서 개량형 백신 접종 권고 대상을 논의했는데요. CDC는 논의를 통해 12살 이상은 백신 접종을 1회 권고했고요. 백신 접종을 한 적이 없는 5세 미만 어린이는 모더나의 개량 백신의 경우 2회, 화이자의 개량 백신은 3회 접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코로나 백신 접종과 별개로 독감 시즌을 앞두고 독감 예방 주사도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아침과 점심을 무상으로 먹을 수 있게 하는 학교가 더 많아질 예정이라고요.
네, 미국 농무부가 26일 저소득층 학군을 대상으로 아침과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커뮤니티 엘리지빌리티 프로그램의 앞글자를 딴 이 CEP로 알려진 지역사회 선별지원 프로그램 규정을 변경해서 약 3천 개 학군에 있는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무료로 아침과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네. 자, 농무부가 관련 규정을 바꿔서 혜택을 받는 학교가 더 많아진 것인데 그 정책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미국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관련 정부 혜택인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식료품 교환권으로 흔히 푸드 스탬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는 한 학교에 최소 40%에 달하는 학생의 가정이 소득기반의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무상급식 학교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25%의 가정만 참여를 해도 연방정부가 급식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아, 자, 그러면 이번에 규정을 바꿔서 수혜를 받는 학생이 어느 정도로 늘어난 겁니까?
약 500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농무부 관계자는 3천 개가 넘는 학군이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해서 수혜 확대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를 마치는 교육기관을 미국에서는 K-12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적격한 3천여 개 학군의 K-12 학생들 500만여 명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침, 저녁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 된 학교도 늘리고 또 그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먹게 한다는 건데 자, 어떤 효과 기대합니까?
네, 농무부는 6가지 예상 효과를 명시했습니다. 우선 가정의 식비가 절감되고요. 서류상으로 아슬아슬하게 수혜 기준선을 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던 가정의 학생들에게도 식품과 영양 공급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학교에서 정가를 내고 급식을 먹는 학생이 있다면 반대로 무료나 또 할인된 가격에 급식을 먹는 학생들은 사회적인 낙인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데 모든 학생이 무상 급식을 받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학교의 급식 부채를 없앨 수 있고요. 학교에서 아침과 점심을 먹는 학생들의 수를 늘려서 학교가 좀 더 건강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자,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도 학생들이 배가 고프지 않도록 조처를 취했다고요.
네,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미시간주, 미네소타주, 뉴멕시코주, 그리고 버몬트주 이렇게 8개 주에서는 학교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건강한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유행 기간 미국에서는 모든 공립학교 학생에게 일시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했었는데요. 작년에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일부 주가 관련 법을 마련한 겁니다. 농무부는 이들 8개 주를 언급하면서 주 기금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건강한 급식 지원을 약속한 주와 학군에서 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자, 농무부의 이번 발표가 지난해 백악관에서 열렸던 그 기아 영양 보건 관련 회의 1년을 기념해서 나온 거라고요?
네, 지난해 9월 28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기아 문제를 종식하기 위해서 기아 영양 보건 관련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이날 발표는 모든 학생을 위한 건강한 학교 급식을 약속한 역사적인 백악관 회의 1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무부가 무상급식 학교의 적격성 기준을 확대해서 접근성을 높이면서 아동의 기아 문제가 줄어들고 건강 문제가 개선되면서 또 학생들이 다음 학년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가 되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더 나은 역량과 복지를 갖춘 국가가 되는 길에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당시 그 백악관 회의 내용도 잠시 살펴볼까요?
예,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의 기아 중식과 식생활 관련 질병 감소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보험인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영양이나 비만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편 이 미국에서 기아 관련 회담이 열린 것은 지난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행정부 이후 반세기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훈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합니다. 특히 행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은 법안 거부권으로 입법부인 의회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권한 다섯 번째 순서로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A while back,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the NLRB, put forward some common sense, modest changes to streamline the voting process for folks who wanted to join a union.
지난 2016년 3월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미 노동관계위원회가 노조 선거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막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대통령 서명을 위해 보낸 것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안 거부권은 연방헌법 제1조 7항 2절에 근거합니다.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서명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원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법안 거부는 대통령이 의회가 보낸 법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10일 안에 이를 의회에 돌려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법안을 받고 10일 안에 서명하지 않는 등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면 이 법안은 자동으로 정식 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포켓 거부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낸 뒤 10일 안에 폐회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이 정식 법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의회가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즉 거부권을 행사해 돌려보낸 법안을 정식 법으로 만들려면 양원에서 모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켓 거부인 경우에는 의회가 이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A while back,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the NLRB, put forward some common sense, modest changes to streamline the voting process for folks who wanted to join a union.
1789년부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45명 가운데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고작 7명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수는 2023년 9월 현재 모두 2,590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은 가장 재임 기간이 길었던 32대 플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총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통상적인 거부권을 6번 행사했습니다. 연방의회는 1841년부터 1845년까지 재직한 존 타일러 대통령 시기 처음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모두 112번입니다. 의회가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은 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앤드루 존슨 대통령 때로 모두 15건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산업계의 전쟁 장비 생산 요구를 더 늘렸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있은 지 한 달 뒤 루스벨트 대통령은 군수품 생산을 지휘할 특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또 미국 최고 과학자들과 최고 기술자들이 협력해서 이 새로운 무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군대는 총과 보급품을 필요한 만큼 갖췄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전쟁에 필요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자체 인력을 빠르게 늘려야 했습니다. 연방정부 지출은 1940년 60억 달러에서 1944년에는 89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연방정부 지출이 1500%나 는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모든 지출을 감당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조처를 해야 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금을 제한하고 급여의 94%까지 세금을 인상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연방정부에 돈을 빌려주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방정부 자금 마련을 위해 미국 국채를 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거의 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를 사들이며 대통령의 요청에 부응했습니다.
공공지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졌습니다. 시장에 돈이 많았지만 소비자의 수요에 비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 공급이 적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화폐가 많고 생산되는 물품 수가 적을 경우 물가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보유한 돈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시장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수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뜻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기 자신은 제외하고 다른 누군가의 가격을 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연방관리들은 시장 가격과 공급이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통제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연방관리들은 미국인들이 육류와 휘발유, 그 외 다른 상품을 살 수 있는 양을 제한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가격 통제 정책은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격 통제 정책의 성공은 미국 경제를 강하게 유지해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쟁 중인 군대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 조처가 효과가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미국인들이 정부가 전쟁에 기울이는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미국인들 사진을 보면 미국인들 얼굴에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찍은 어떤 사진은 남자들 몇 명이 자동차에서 쓰고 한 낡은 고무 타이어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남성들은 낡은 타이어를 수리해서 육군에게 제공해 군용 차량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진에는 병원에 방문한 한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성은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지요. 또 다른 사진에서는 작은 식품점을 운영하는 한 남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은 고객들이 어느 정도의 양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육류와 음식 통조림에 특별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사진처럼 얼굴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인기 대중가요 제목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감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쟁 중인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던 유명한 대중가요로 Praise the Lord and the Pass the Ammunition 주님을 찬양하고 탄약을 건네라와 He is one eye in the army, and he is one eye in my heart. 군에서도 내 마음에서도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역시 라디오에서 방송돼 인기를 끌었던 When the lights go on again, all of the world, 온 세계 다시 빛이 켜질 때는 희망을 담은 노래로 시대 분위기를 반영한 대중음악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처럼 라디오 역시 라디오 방송에서 들려주는 대중음악으로 그 시대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모든 미국인이 전쟁을 지지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미국인은 폭력적인 싸움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전쟁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미국인은 당시 독일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와 다른 파시스트의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대부분은 전쟁을 준비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하루빨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들도 전쟁에 대한 생각은 평범한 미국인들과 같았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자주 듣는 말이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ey there, I thought you were Amy. From a distance, you look like Amy.
I get that a lot. I just got one of those faces. And I think it's the hair. Amy and I have similar styles.
It's not just the hair. There's something about your mannerisms, too. It's like you and Amy are doppelgangers.
Well, they say everyone has a lookalike somewhere in the world, right? Maybe Amy and I are long-lost twins separated at birth.
제가 에이미와 닮았다는 얘기를 자주 듣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get that a lot.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대화 해석해보죠.
I thought you were Amy.
나는 당신이 에이미인 줄 알았어요.
From a distance, you look like Amy. From a distance.
멀리서 보면
You look like Amy.
당신은 에이미 같아요.
I get that a lot.
그런 말 자주 들어요.
I get that all the time.
그런 말 매일 들어요.
I've just got one of those faces. I have a pretty bland face. I have one of those faces.
흔한 얼굴이다, 이런 말입니다.
I think it's the hair.
내 생각에 머리 때문에 그래요.
Amy and I have similar styles.
에이미와 나는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It's not just the hair. There's something about your mannerisms, too.
머리뿐이 아니에요. 행동도 그래요.
It's like you and Amy are doppelgangers.
에이미와 당신은 도플갱어 같아요. 쌍둥이도 아닌데 너무 똑같이 생긴 사람을 도플갱어라고 합니다. 도플갱어를 봤다는 표현,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saw my doppelganger yesterday.
No way! You mean in your dream?
No, in real life. I saw him at the post offic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saw my doppelganger yesterday.
나는 어제 내 도플갱어를 봤어요.
No way.
말도 안 돼요.
You mean in your dream?
꿈에서 봤다는 말이죠?
No, in real life.
아닙니다. 현실에서 봤어요.
I saw him at the post office.
나는 그를 우체국에서 봤습니다.
They say everyone has a look-alike somewhere in the world, right?
세상에는 닮은 꼴의 사람들이 있다고들 하죠. 맞죠?
Maybe Amy and I are long-lost twins separated at birth.
어쩌면 에이미와 저는 쌍둥이인데 태어나자마자 헤어졌을 수도 있죠. 그런 말 많이 들어요.
I get that a lot.
자, 그런 말 많이 듣는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ey there. I thought you were Amy. From a distance, you look like Amy.
I get that a lot. I just got one of those faces. And I think it's the hair. Amy and I have similar styles.
It's not just the hair. There's something about your mannerisms, too. It's like you and Amy are doppelgangers.
Well, they say everyone has a look-alike somewhere in the world, right? Maybe Amy and I are long-lost twins separated at birth.
교회 매일 영어 오늘은
I get that a lot.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I get that all the time.
자주 듣는 말이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